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조달청이 23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이번 대선의 당선인으로 공식 인증하고 정권 인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연방조달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바이든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당선자 확정 지연과 관련해 백악관 등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서 당선인 확정은 선거 관련 법정 소송과 각 주의 선거 결과 확정 등 최근의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 관련 초기 예산으로 63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청장과 그의 팀에게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자신의 팀에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선거 관련 소송을 강력하게 지속하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의 요하네스 에이브라햄 사무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연방조달청의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팀 관계자들이 며칠 내로 연방정부 관리들과 코로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 언론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앨런 전 의장을 내정했으며 24일 재무장관을 포함해 주요 내각 지명자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상원 인준이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또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모두 역임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유럽 지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동맹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나토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오랜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집단 안보의 초석으로서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미와 유럽 간 관계 강화와 내년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의 샤를 미셸 의장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동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대서양 동맹의 재건을 제안했다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이어 공통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이사회 회원국과의 특별회의에 바이든 당선인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과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24일 도쿄에서 회담했습니다. 왕이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 뒤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코로나로 인해 제동이 걸린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사업상 방문자에 대해 입국과 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중 양국의 안정된 관계는 지역과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후변화, 무역 투자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공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양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일 양국은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예방하고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동해, 일본해,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적으로 작전 중이던 미군 해군 구축함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일 성명에서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이 이날 퓨트르 대제만 러시아 영해를 2km 정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군함이 국제통신 채널을 통해 공격 기동을 경고하자 곧바로 공해상으로 돌아갔다고 러시아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존 맥케인함 등 다른 미 구축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해당 지역에 추가로 호위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맥케인함은 한편 미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존 맥케인함은 이날 표트르 대제만 부근에서 항해 자유를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연방정부기관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승인하고 정권 인수 절차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와 외교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차기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된 데 대해 미한 동맹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 전문가들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풍산 지역이 오후에 맑아집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많게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삼전과 풍산이 영하 10도로 가장 춥겠고 원산 장전은 아침에 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하 1도까지 오르고 장전과 함흥은 13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인하는 연방정부기관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고 바이든 인수팀에 협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조달청 GSA는 23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 서한에서 자신은 법과 사실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조달청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공식 확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리 길버트 연방조달청 정권인수인계 담당 조정관은 이날 연방정부 각 부처에 보낸 이메일에서 GSA 청장은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조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직에 대한 분명하고 성공적인 후보로 인증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조달청의 이 같은 서한은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선거 당선인으로 공식 승인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대선 투표 이후 3주 동안 지속되어 온 당선인 불확정 상황이 해소되면서 차기 행정부로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의 필요한 협조를 포함해 정권 인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대선 결과에 대해 소송전을 이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권 인수인계에 협력하도록 자신의 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밀리 청장과 그의 팀이 우리나라를 위해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나의 팀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고 잘 싸울 것이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였던 미시건주가 23일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은 우편 투표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트럼프 후보 측이 폐기를 요구한 수만 장의 투표용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들 우편 투표는 바이든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지역에서 발송됐습니다. 네바다주도 24일 개표 결과를 인증하며 오는 30일에는 애리조나주, 다음 달 1일에는 위스콘신주도 각각 결과를 인증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편 투표에 따른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은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 각 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에는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지법이 3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지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애리조나주 법원이 인구가 가장 많은 메리코타 카운티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로 승리한 조지아주는 트럼프 후보 측 요청으로 지난 13일부터 전체 투표용지 500만 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1만 2천여 표, 약 0.25%포인트 앞선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주법에 따라 또다시 추가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조지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발표를 통해 개표 결과는 국무장관이나 법원의 결정, 선거 캠프의 결정이 아닌 유권자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지금까지 제기한 32건의 선거 관련 소송 중 30건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와 외교 정책을 이끌 핵심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측근 인사와 첫 라틴계 국토안보부 장관, 첫 여성 정보수장 지명자가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일 차기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올해 대선 기간에는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발탁했습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2013년, 2014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유엔 대사에는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가 기용됐습니다. 또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라틴계 이민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됐고 에이브릴 헤인즈 전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은 여성 최초로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기후변화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자리를 되찾고 우리가 직면한 최대 도전에 맞서 세계를 결집하며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를 향상시킬 준비된 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에서 이들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또한 오래된 사고와 변화 없는 습관 또는 배경과 관점의 다양성 없이는 새로운 순간에 심오한 도전에 맞설 수 없다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정권 인수 준비에 들어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동맹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블링컨 전 부장관은 다자주의 외교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란 핵협정이 북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동맹국과의 공조와 다자주의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도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집권 시 동맹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어려운 문제로 꼽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압박해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자원에 접근하는 다양한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이런 방식을 매우 활발하게 실행했다며 많은 시간과 준비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협정을 경제압박 증대의 결과물로 평가하면서 미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 시 이 방식으로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외교 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도 이란이 핵협정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사찰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협정 체결을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며 북한이 이 사례에서 영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decided to, in the first instance, freeze and begin to roll back its nuclear program.
블링컨 지명자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즈 신문 기고문에서 북핵협정의 최종 모델은 이란 핵협상이라며 적용 방안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미 행정부와 북한이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간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란 핵협정처럼 우라늄광산 재분소 원심분리기 공장 농축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핵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는 감시 체계를 북핵협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가 북핵협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다자간 협의를 자의적으로 철회하는 미 행정부의 선택이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정의 토대를 닦기 위한 초기 회담의 수석 대표였고 아태 지역 재균형 전략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리번 지명자는 지난 8월 애틀란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동맹국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미국은 더 강해진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the United States is stronger when it is working alongside like-minded democratic allies.
아시아 역내 동맹국과 공동의 안보 국방 의제에 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두 전문지 디플로맷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법이 결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나 무력 과시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 개발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고도로 공격적인 태세에서 보다 유화적 자세로 전환한 주요 이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한편 블링컨과 설리번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은 군사훈련과 경제 압박을 중단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설리번 지명자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서 미한 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를 겨냥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미한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한미관계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인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들과 협력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지명자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과거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합의한 이란식 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 발언의 기초에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블링컨 지명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협력 방안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식 접근은 단계별 접근, 제재 강화, 국제 공조로 요약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북핵 문제 대응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블링컨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면 북한과 협상에 나서되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초로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며 대북정책 고위 협의회에서 블링컨 당시 국무부 부장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팀은 비핵화 협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북제재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의원은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의 핵포기 결심을 압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강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많이 흐트러져 버린 대북 제재 압박을 좀 다시 조이는 그런 일은 확실히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진정한 비핵화 진전이 가능한 협상 전략을 짤 겁니다. 제대로 된 비핵화의 진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엔 꽤 공정한 입장에서 협상 전략을 짤 겁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블링컨 지명자가 이란 핵협상을 북핵협상의 모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제시하며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 동결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2018년 6월에 뉴욕타임스에 보면 핵심이 일단 공개해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공개. 그 다음이 동결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변까지는 동결하겠다라고 영변이 동결이 됐었는데 문제가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잖아요.
한국 외교부에서 정책 기획관을 지낸 신범철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지명자가 대북 협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중국의 활용을 중시하는 다자적 접근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블링컨 지명자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대북 제재 이완과 북중 밀착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미 국무부 부장관일 때 북한 문제가 완전히 극에 달할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 부분도 강조할 거라고 봐요. 북한 문제를 북한 문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의 문제 또 중국 문제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점은 훨씬 더 효율적인 대북 정책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봐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지명자가 원칙에 보다 충실한 데 비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설리번 지명자가 블링컨 지명자와 함께 이란 핵협상에 관여했다며 두 사람의 부분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낳을지는 북한의 태도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람은 약간 군축파에 속해 원칙적인 외교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교 쪽에 더 집중을 둘 걸로 보여요. 토니 블링컨하고는 좀 결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의 어떤 융합이 어떤 대북 정책의 결과를 낳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차기 외교안보팀과 한국 정부와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신범철 센터장은 동맹주의자인 블링컨 지명자가 과거 부장관 시절에도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존중했었다며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의 시기를 놓고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 긴급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년 전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장한 대피 훈련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수로 단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내려졌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최근 본회의에서 긴급 상황 시 발령되는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를 담은 레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긴급경보 발령 개선의 줄임말인 이 법안은 지난 18일 하원 본회의 구두표결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 회부됐습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출시 가바드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약 3년 전 하와이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경보가 발령됐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 하와이에선 2018년 1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첫 대피 훈련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고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그해 7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올해 3월 같은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가바드 의원은 당시 하원 본회의에서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 주민들이 경험한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들과 미국을 덮고 있는 북핵 위협의 현실과 심각성을 새삼 일깨웠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terror that my family, friends, people in the state of Hawaii experienced was very real, shining a light on the stark reality and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that hangs over them and this country.
상원에서도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브라이언 사치 의원 주도로 하원과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각 주정부가 긴급 경보 시스템을 정기 점검토록 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방정부를 위한 경보 발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방정부가 각 지방 단위의 경보 개시와 조정, 취소를 포함한 발령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가 경보 오작동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발령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경보 수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연방 긴급경보에 대한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가바드 의원이 이날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 1월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는 경보체계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의 지역적 특수성과 노출된 위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경보 시스템은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작동 가능해야 하며 가용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의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으며 상하원은 현재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해외에서 외화 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과 의류 공장에서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신문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 벌이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단둥의 의류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생산한 개인 보호용품이 영국 등지에 납품됐다며 이들이 받는 급여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가디언의 보도 외에도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단둥 의류공장 등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와 마이니치 신문도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의류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양국이 이를 통해 상호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just very hard, I'm sure, to prevent North Korean workers working in China. Mainly because it would be a situation where everybody benefits.
브라운 교수는 북한 노동자뿐 아니라 북한 정권 그리고 중국 무역업체 등 이익을 보는 기관들이 많이 얽혀있는 만큼 중국이 단호하게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등은 지난 2018년 주의보를 발표하며 29개 나라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분야는 건설업으로 러시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네팔 등 17개 나라에서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다수의 시리아 공사 현장에서 8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건설업에 이은 분야는 의료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과 앙골라, 캄보디아, 네팔 등 10개 나라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정보통신, 어업, 군수, 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29개 나라 가운데 23일 현재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등 17개 나라고 12개 나라는 아직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탄자니아와 짐바브웨,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보고가 저조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9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자국 내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000명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환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송환 이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자국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 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게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국내외에서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COI가 다양한 증인들, 특히 피해자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해 COI 보고서는 기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2014년 2월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종합자료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책임 추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또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건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로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 노동 등 20여 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출범한 데 대해서 미국과의 공정한 교역관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또 미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아시아 태평양 15개 국가가 최근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한 것을 주목하면서 향후 역내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 수출 시장의 확대를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 BOA에 영내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정하고 상호적 교역을 지지한다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며 미국 비즈니스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한 대우를 얻는 것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시장을 열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과 투자 협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파트너들과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들은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와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이 영내에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5개국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영내에 남긴 힘의 공백을 중국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메우려고 한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RCEP를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 주도 무역 협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동남아 국가 연합이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런 과정이 개방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아세안이 미국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함께 일하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을 미국의 제4위 교역 파트너로 소개하면서 2019년 미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서비스 무역액은 3,5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현재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도 3,480억 달러가 넘는다며 4천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아세안은 투명성, 포괄성, 규칙에 근거한 체제 등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세안의 친구들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이 되도록 헌신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미국 주도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으로 중국의 가입 의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미국 정착을 시작한 윌리엄 김 씨는 펜실베니아로 이주한 후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시민이 됐고 또 기독교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씨는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살기에 모자란 점이 너무나 많다고 여겼습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한인교회가 많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아시는 목회자분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가시려고. 근데 제가 솔직히 신학 공부한 그 적응의 기초 말고는 너무도 준비가 안 돼서요. 피하고 가다가.
대학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왜 목회를 안 하시고 피하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좀 더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그게 부담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펜실베니아를 떠나게 되는 윌리엄 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로 나를 전도사로 데리고 가려고 해서 저는 피하다 간 게 뉴욕으로 갔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경제, 문화,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뉴욕에서 윌리엄 씨는 미국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됩니다.
옐로우 캡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TLC 택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절반, 응보에서 절반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택시 회사에서 한 5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응보에서 한 5시간 일하고 이렇게 한국 회사는 택시를 받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면허를 따기 전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뉴욕이란 도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일을 시작해서 한국 식당에서 임시로 택시 라이센스 나오기 전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한국 분들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 초보들한테는 일당을 120불씩 줬는데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멕시칸 친구들하고 똑같이 일당을 80불로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열흘 일하고 저 다른 데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조용히 안 나갔습니다.
택시기사 면허증도 따야 하고 차도 필요한데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지만 새벽에 두부 가게 가서 두부 만드는 데서도 일하고 반찬 공장 납품하는 데 가서 반찬 공장에서 순대 만드는 일도 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벌었습니다. 전기 건설 일도 그러니까 이런 마켓들의 전기 수리공도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일조일 닥치지 않고 그냥 막 했습니다.
라이센스 따는 거는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 가면은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자동차 면허증에다가 라이센스에다가 영주권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다 해가지고 택시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 도와줘서
택시기사 자격증도 마련한 후 윌리엄 씨는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요.
조그마한 택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시에 대해서 전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를 갔는데 내가 아직 택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맨하탄에 가서 주소로 를 대주시면서 홀수 짝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런 거를 방식적으로 알려주시고 처음에 택시를 할 때 한국 식당이나 한국 술집들에서 손님들 모셔서 동네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을 했고 해서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한 2개월 돼서부터는 제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다녔고요. 6개월 될 때까지는 맨하탄을 정말 짬시간만 있으면 혼자 가서 차를 가지고 돌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을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뉴욕 맨하탄은 지도 없어도 찾아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복잡한 도시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맨하탄은 아직까지도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네.
32번가 한인타운까지 택시로 얼마나 걸리나요?
42가 거기서 32가까지 브로드웨이 따라 그냥 걸어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차로 막히면은 이런 5에비뉴나 3에비뉴나 이런 데로 다니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저기 끝에 10에비뉴 끝에 쪽에 가서요. 거기서 12대
손바닥 보듯이 말씀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미 북동부 뉴욕 맨해튼은 미국 뉴욕주 뉴욕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로 허드슨강에 있는 섬을 포함해 본토의 몇 블록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매년 6,500만 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오가는 맨해튼은 미국 뉴욕을 미국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가장 바쁜 도시, 그리고 가장 불친절한 도시로 만드는데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기로도 유명한 뉴욕에서 탈북 남성 윌리엄 씨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로 하면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하루에 한 10시간 모으신 거예요?
예. 저는 우버에서 버는 돈은 뭐 돈 버는 걸 생각 안 했고요. 한국 택시를 하면 한국 택시만 한 것만 해도 하루 캐시는 못해도 기름값 빼고 200원씩 300 이상은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의 한 12시, 11시, 한 새벽 1시쯤 돼서부터는 또 손님들이 뜸 할 시간들에 고정 손님들이 개인 콜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이런 커네디켓이나 뉴저지 같은 데 카지노 화장으로 면은 그런 분들 모시고 모셔다 드리면 보통 350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그분들은 모셔다 드리고 아침에 새벽에 뉴욕에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많이는 벌었댔습니다. 네, 잠은 많이 멎었고요.
윌리엄 씨가 일했던 한국 택시 회사는 예약된 고객을 상대했는데요. 윌리엄 씨는 한인과 중국인을 맡았습니다.
손님을 제일 많이 모신 게 한국 분들하고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외국 손님들 모시면은 그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해요. 딱 차에 타셔서는 어디까지 간다고 주소 알려주시면은 회사에서 또 그 주소가 다 또 오니까 그래서 그분 그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면 그냥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는데 한국 분들하고 모시면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자기네 고생하던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더 반갑게 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왜 그렇게 좋은 나라 버리고 왔나고 하는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 난민을 곱지 않게 봤던 한인들도 있었지만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6년이 지난 2014년부터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가 된 윌리엄 김 씨.
한 세상이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살벌을 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됐지만 그 살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련이 곧 올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 씨의 사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평안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풍산 지역이 오후에 맑아집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 많게는 4도 정도가 오르겠고 함흥과 심포, 원산, 장전 등 함경남북도 동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신의주와 용현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안주와 평안북도 지역으로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입니다. 남포는 0도, 신의주 영하 3도, 구성은 영하 4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릅니다. 평양이 8도, 남포 9도, 양덕과 신의주 7도, 구성은 8도입니다. 장항도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8도, 강계 영하 7도, 희천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7도, 강계가 4도, 중강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흐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도에서 시작되고 사리원과 괴성은 영하 2도, 신계는 영하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오릅니다. 해주가 10도, 괴성과 사리원이 9도, 신계가 8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이 끼었다가 대체로 맑아집니다. 원산과 창전의 아침 최저는 2도, 평강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7도, 원산이 12도, 창전이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역시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에서 시작되고 장지는 영하 8도입니다. 청진은 2도, 김책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김책이 11도, 청진 9도, 함흥은 13도까지 오르지만 장지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씨고 풍산 지역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계산 삼지연 김영권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하 1도까지 오르고 계산과 김영권은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하나의 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열린 인도태평양 국제강관리 세미나 개막식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콩강 유역에 사는 수천만 주민들은 강 상류의 강물 통제와 파괴적인 영향이 미치는 진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하와이 동서센터는 미 국무부와 메콩 미국 파트너십과 함께 인터넷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책 당국자와 학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강물의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메콩 미국 파트너십과 함께 메콩강 하류 5개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확대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지난 2009년 이래 메콩강 지역에 39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메콩강 위원회와 투명한 강물 운영을 줄곧 지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또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일방적인 메콩강 흐름 조작에 우려하면서 1년 내내 메콩강 자료를 관련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마이클 디삼브리 주 태국 미국 대사는 회의를 마치면서 메콩강 지역의 성공은 강력한 협력과 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투명한 자료 공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이 60개 이상의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메콩강 자료계획을 만들어 자료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메콩 워터는 날씨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수단을 갖춘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플랫폼을 몇 주 안에 크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마이클 디삼브리 미국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친구들과 전 세계 우방국들과 함께 메콩강 지역 국가들이 이 같은 자료 공유를 통해 번영하고 지속적이며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조달청 GSA가 23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이번 대선의 당선인으로 공식 인증하고 정권 인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밀리 머피 연방조달청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바이든 후보에게 발송했습니다. 머피 청장은 서한에서 그동안 당선자 확정 지연과 관련해 백악관 등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면서 당선인 확정은 선거 관련 법정 소송과 각 주의 선거 결과 확정 등 최근의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권 인수 관련 초기 예산으로 63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청장과 그의 팀에게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것을 하도록 권고했다며 자신의 팀에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선거 관련 소송을 강력하게 지속하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전장보다 4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장중 3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896년 다우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3만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와 나스닥 역시 각각 1%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언론들은 코로나 백신이 조만간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 인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미 연방조달청은 바이든 후보를 이번 대선의 당선인으로 공식 인증하고 정권 인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 3만 돌파 소식이 전해진 후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축하해주고 싶다며 주가가 방금 3만을 쳤고 이는 역사상 최고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며 이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에게 축하하고 싶고 또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관련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백악관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옥수수라는 뜻의 콘과 콥 칠면조 두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식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에 감사하는 데 미국인이 하나가 되자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인력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오와 농장에서 자란 콘과 콥은 백악관 사면식을 앞두고 워싱턴 시내 윌러드 호텔에 머물렀으며 지난 23일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전국 칠면조 연맹이 백악관에 선물한 칠면조를 죽이지 않고 사면해주는 이 백악관 칠면조 사면 전통은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공식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2020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맞추며 본격적인 백악관 연말 준비에 들어가셨습니다. 23일 웨스트 버지니아 농장에서 선별된 5.6m짜리 전나무가 마차에 실려 군악대 환영 연주 속에 백악관에 입성했으며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트리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일본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24일 도쿄에서 회담했습니다. 왕이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코로나로 인해 제동이 걸린 인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사업상 방문자에 대해 입국과 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 앞서 모태규 외무상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중 양국의 안정된 관계는 지역과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기후변화, 무역 투자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공헌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